강단의 말씀에서요,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잠깐의 사건이지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그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기지 않습니까? 사단의 모든 그 악랄한 전략이에요. 이 속에 다 있더라고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인류는 받았던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한 겁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좀 속았고 보이스피싱 당한 정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 더 극심한 이 축복의 상실이 이 사건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게 하신 것은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빼앗겨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치열하게 열심히 힘들게 싸워라 이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요, 사단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속이느냐, 정확한 복음, 언약. 이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정확한 언약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정확한 언약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직장에 출근을 하고 학교에 가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요, 진짜 하나님이 다 책임질 수 있는 기도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도 우리가 의심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상황, 사건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내가 왜 이러지? 복음이 전부인데 내가 왜 이러지? 내 상황은 왜 이러지? 정확한 복음이라는 건 사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완전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절대 변함없는 답입니다. 근데요, 그 답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느냐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좀 확인하시길 바랐는데 이걸 붙잡지 못하다 보니까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사모늘을 하면서도 야, 이게 과연 내 학업, 내 직업, 내 사업을 책임질 수 있는 언약이 맞는가? 여기에 결론 안 내리니까 사모늘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최우선순위를 드리고 그리스도가 내 예배 시간마다 내게 각인되는 게 내 인생 전부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 그게 정확한 언약으로 내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선순위들이요,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틈타이어지고 빼앗겨지는 것입니다. 절정의 불신앙이 바로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하와가 이 확신이 없었어요. 반드시 죽으리란 말이요, 어느 순간에 하와 입에서 죽을까 하노라, 그 말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을요 확신하지 않으니까 바로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아, 얘가 지금 확신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래, 네가 주인이야. 바로 이야기하죠. 네 선악과, 너가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렇게 속은 하와 눈앞에는요, 부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딱 열매가 딱 있는 거죠.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볼 때는 쳐다보기도 힘들 만큼 정말 두려운 그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요, 이제는 한번 해볼까? 맛있어 보이네.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단의 속임수인지 뭔지 알지도 못한 채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일들을 자기도 모르게 행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가장 사랑하는 아담에게도 그 불신앙을 전달하고 바보 같은 아담은 또 거기에 또 속는 거죠. 이게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악순환인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삶 속에 언약만 붙잡지 않으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최고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뭔가 많이 갖고 있으면 그게 승리일까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가 최고로 축복된 모습입니다. 뭐냐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확신 속에 영적인 눈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이거든요. 사단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에 어떻게든 그 모습을 계속 흐트려 놓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속는다. 물론 너무 사랑하는 입장에서 포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속고 있는지 점검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지만 판단해서는 안 되겠어요. 중요한 거는 속는 나 자신을 봐야 돼. 내가 어떻게 속는지.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대하는 사단의 전략이 달랐습니다. 사단이 아담한테 바로 갔으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와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전략을 가진 사단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어떨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배경, 살아온 배경, 인생 경험 다 총동원해가지고요, 이거 못하도록 방해할 거예요. 우리는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할걸요. 사모님을 안 하고 뭐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삶을 살고 생각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감각하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요, 사단이요. 이 속는 나 자신의 그 약점들, 사단의 통로들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깨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깨뜨리는 방법으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답이죠. 여자의 후손. 하나님은요, 여자의 후손 그 이름을 주시면서 이 여자의 후손이 사단과 치열하게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왜 해석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부셔버린다는 거거든요. 으깨버린다는 겁니다. 사단은 머리가 으깨진 거예요. 그 말은 모든 능력을 그리스도 이름 앞에 상실해버리는 거거든요. 속냐 마느냐 지금 이 싸움을 우리가 사실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해야 마땅한데 매일 사단에게 속고 또 회복되고 이게 우리 삶 속에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작하고 지키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일들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완전한 이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지만 오직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환경수 전사님 통해서 또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안에 다 믿음이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믿음도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사모네를 통해서 삶 속에서 이 언약을 적용시키는 것도 아는데 우리가 왜 무너지고 왜 흔들리느냐? 오직이 안 돼서. 아직도 내가 살아갈 여러 가지 방법이 아직도 무너지지가 않은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언약 앞에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롭게 전도자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 5절 이렇게 속는 아주 그 사단에게 속는 절정을 이루는 구절이에요. 예. 근데 이 구절을 보면서 예. 불신자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룰 속에서 그 룰에 갇혀가지고 에덴 동산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도 없는 인간이 드디어 자유의지로 자기의 멋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났다. 세상이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요, 뭔가 주도적이고 뭔가 선택하고 내가 승리하는 것 같죠. 다 빼앗기고 다 결여되고 모든 걸 다 상실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약 붙잡지 않고 다른 어떤 방법을 내세우는 시간은요, 내 주도권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모든 걸 빼앗기는 시간입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사건들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기뻐하고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슬퍼하고 또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건 세상의 기준이라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언약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풀무불 앞에서도 믿음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건이요 문제요 위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봐야겠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되는 것은 그 과정은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생명으로 인도되어지는 굉장히 힘있고 답으로 결론 내리는 시간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간구하고 또 말씀 앞에 서고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그 시간은요. 절대로 우리가 손해보거나 그런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하나님이 고쳐나가시고 변화되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조금만 그 언약을 가지고 오직이라는 결론 내리면 어떤 응답이 일어날지 사단이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심하게 방해해요.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사건 하나하나를 다 들쳐가지고 우리가 이거 되지 못하도록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출애굽해가지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상 자기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만 있었지 제도나 법이나 이런 거 다 상실했거든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지도자 모세가 언약 붙잡은 거 말고는 사실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군사도 없었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오늘 보니까요 아말렉이라는 군대를 만난 겁니다. 아말렉이라는 군대.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막 많은 걸 막 준비해서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탁 쳐내고 뭐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인생에서 오는 위기가 우리가 준비되지 못한 때 오거든요.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문제들을 가지고 사단은요 우리 믿음을 틈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제목이 대대로 싸우리라. 먼저 아말렉의 공격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들이 야곱 에서죠. 근데 이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정통 그 족보인 이 야곱의 후손, 거기와 계속 이게 대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굉장히 육신적인 뜻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육신적인 부분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은 사단을 대표하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영적인 축복을 가로막는 이 육신적인 것을 주도하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을 대표하는 족속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는데요. 아말렉은요, 이미 그 광야에 오늘 르비딤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그 지역에서 이미 전투하는 민족이었어요. 이미 이 전술 전략에 능숙한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어떤 실력으로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2장 31절 사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주관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설프게 세상에서 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좀 뭔가 해보겠다,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 고백은 좋지만 미안하지만 그걸 주관하는 자가 사단이라니까요.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 이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뭐 일본에 800만, 대만에 10억 개 우상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엔 한 놈이거든. 이 사단이란 존재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딱 쥐고서 문화와 또 이 미디어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 정체를 안다면 우리가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좀 승리해보겠다, 성공해보겠다 이런 고백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사단의 전략은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은요, 광명의 천사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결국엔 하는 일이 무엇이냐,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범죄는 어떤 범죄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떤 무슨 일을 해도 결국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입니다. 그러면 사단에게 속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겠죠.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도록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는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고 실력을 주고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육신적인 삶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그 저주, 지옥의 권세로 그 사람들을 속이고 데려가거든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했거든요. 복음으로 결론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단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어떻게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이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전략을 그래서 이 아말렉이 공격한 대상을 보면요, 신명기 25장 18절 약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이기 때문에 줄이 굉장히 길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제일 뒤에 뒤쳐져가지고 힘이 없이 이렇게 뒤쳐지는 사람들, 모세가 붙잡은 그 언약, 그 지팡이를 앞세워서 걸어가는 모세를 앞세워서 쭉 따라가는 그 행렬 속에서 뒤쳐지는 겁니다. 뒤쳐진 사람들을 뒤에서 약탈하고 죽이고 빼앗고. 영적으로 볼 때 사단이 공격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믿음이 희미한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사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언약 주셨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놓치는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그 언약만 붙잡으면 세계복음화하는 여정을 걷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된다. 그게 하나님 주신 약속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 그 언약을 붙잡는 믿음을 계속 사단이 흔드는 거죠. 우리가 약해져 있는 그걸 사단은 그 틈을 분명히 파고들어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믿음이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되지 않은 거. 아, 내가 광야에서 그래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만 내가 먹어야 살지, 내가 마셔야 살지, 내가 그래도 이건 해야 살지 않겠어? 그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 안 그래도 다 채워주실 것인데 미리 앞서 걱정하고 앞서 미래를 두려워하다가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오직되지 않아서 우리가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사단에게 늘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 틈을 타서요 사단이 속이는 건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입니다.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엄청난 응답을 받으면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아보면서 자기 삶을요 다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고 있는 지금 그런 흐름 속에 있어요. 지금 전도 선교를 위해서 다 뛰쳐나갔기 때문에 아이들도 공동으로 육아를 하죠. 그리고 재산도 나누어서 오직 선교 전도를 위해서 쓰여지죠.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재산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는 이때에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야, 그래도 내가 살려면, 먹고 살려면은 요 정도는 좀 떼놓고 헌금해야 되지 않을까? 아나니아 삽비라. 둘 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불러가셨거든. 영혼을 불러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흐름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나름대로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야, 요 정도 떼내면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 원하시지 않거든. 예. 하나님은 그런 헌신 받고 싶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 손익 계산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두고 손익을 계산하고 내 이건 머리라고 하면 안 돼요. 통박이라고 해요. 통박을 굴려가지고 뭐 좀 해보겠다 하는 그 자체가 굉장한 불신앙인 거 있죠. 계산기 두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두고 계산기 두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불신앙인 겁니다. 창세기 27장 5절에서 10절.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을 불러놓고요 이야기해요. 모든 불행의 시작입니다. 야곱한테, 야, 네 아빠가 지금 정신이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 에서를 축복하게 생겼으니까 네가 빨리, 내가 엄마가 알아서 다 할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시키는 대로만 해. 시키는 대로 했다가 야곱이요 평생을 빼앗기고 쫓겨다니고 시달리는, 결국에는 믿음 때문에 회복됐지만 그 젊은 날을요 다 빼앗기는 상태로 사는 시작이 언제냐? 자기 엄마랑 인본주의 써가지고 축복받았을 때. 예. 믿음은요, 믿음은 인본주의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각 기준, 우리 계산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서를 아무리 이삭이 축복하려고 했어도요,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첫째인 에서가 아니라 둘째, 작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방법을 앞세우니까 야곱이 자기 평생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요, 허비하면서 보내죠.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지난주 강단에서 나왔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빼앗기지 않았어요. 근데 마르다는요, 중요한 것 같은 그런 일들,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 참 좋은 일인데 진짜 마르다가 해야 되는 일은 언약 앞에 서는 거거든요. 언약을 붙잡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다. 너처럼 하지 않는 이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 타겟으로 둔 약한 자들, 사단이 타겟으로 둔 약한 자들, 바로 인본주의와 또 여러 가지 손익계산과 또 우선순위를 빼앗긴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단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요, 그걸 틈타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요, 이 아말렉을 이스라엘이 상대해서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는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여호수아,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9절에서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사람들을 택하라고 합니다. 물론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선택해서 전투에 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투를 아마 영화로 보신다 그러면 굉장한 이 젊은이들이 막 싸워가지고 그 칼날을 가지고 아말렉을 이기는 그런 장면들,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작은 응답을 누리는 것보다 육신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응답이 딱 주어졌을 때 굉장히 힘을 얻더라고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굉장히 우리 눈이 약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그 승리함을 보지 못하면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했더니 내가 이루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칼날로 말미암아 아말렉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했을 때는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있죠. 그 엄청난 영적인 배경이 어디 있냐면은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는요, 이 싸움이 갑자기 광야에서 만난 아말렉 이 군대를 우리는 힘으로, 우리의 전략으로, 우리 군사들로 상대할 수 없다는 걸 벌써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선택해서 싸워라 말하면서 본인은 산 위로 올라갑니다. 산 위로 올라가서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는데요. 어떻게 싸우냐면 자기 지팡이를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데요. 그 지팡이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열 가지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 그 지팡이를 앞세워서 하나님이 그 기적들을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질 때도 그 지팡이가 있었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뜻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요, 그 답인데, 또 지팡이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 이 지팡이에서 새로 싹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 우리가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팡이는 원래 죽은 나무로 만듭니다. 죽어있는 곳에서 새로운 싹이 났다는 건 뭐냐, 뭘 뜻하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고 있던 거는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지팡이가 방법이 아니라 언약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신 언약. 이게 힘이 되고 이게 능력이 되어서요, 모세가 자신의 팔을 들어가지고 이 지팡이를 높이 듭니다. 두 손을 가지고, 두 팔을 가지고. 그건 무엇을 뜻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면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거를 외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는 승리했지만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또 지는 거예요. 정확하죠. 하나님의 언약은요. 아래서 전투하는 사람들이 위해를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다 보고 있었어요. 아, 내가 언약을 선포하면, 오직 언약을 선포할 때 승리하는구나. 근데 이걸 내려놓으니까 우리가 지는구나. 그걸 끊임없이 보면서 싸웠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세를 일단 돌 위에다가 앉혔어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팔을, 양쪽 팔을 붙잡고 그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은 겁니다. 지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 말은 뭐냐면요, 아론과 훌. 어떤 설교에 보면은 이걸 중보기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모세가 기도하니까 승리했고, 그 다른 사람이 돕는 기도. 근데 사실 보면은 모세가 처음 올라갈 때부터 이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산에. 그럼 그 말은 철저하게 준비되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왜 필요하냐면 지속을 위해서. 오직 언약을 고백해야 되는 그런 치열한 전투의 현장에서 팔 조금만 내려도 지금 지게 생겼는데, 그래서 오직 언약을 지속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딱 갖춘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손이 내려가지 않았고 결국엔 승리한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설프게 전략짜 가지고 인생에 성공해 보겠다고 덤볐다간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물론 여기 뭐 대학 청년들 많이 없어서 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런 것 갖춰야지 내가 결혼할 거야 라고 이상한 계획을 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세상적이죠. 세상 방법이요.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요. 그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게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돈을 벌어야 좀 세계복음 할 수 있지 않겠냐.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지금 헌신하라고 하시고 지금 하나님 언약 앞에 서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란 건요. 24시간 언약 붙잡는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귀신 들린 여종이 지나가는 바울과 그 전도팀을 보면서 저들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소녀의 말이지만 귀신의 고백입니다. 사단이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를 통해서 결국 드러날 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두려워합니다. 벌벌 떨고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바울이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귀신이 즉시 떠나가니라 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모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언약 이것만이 사단을 상대할 수 있고 사단이 주는 상황과 사건 문제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17장 11절에 보니까 그 흐름이 있다고 했거든요. 언약이 높이 들려졌을 때 지팡이가 높이 들려졌을 땐 승리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땐 실패했다. 여러분과 제가 다른 흐름 말고 이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을 때 내 삶이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지 육신적인 성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인 어떤 성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눈에 보이는 응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의 승리는요 눈에 보이는 싸움도 싸웠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의 역사로 사실 싸워서 승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게 아니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닛시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 닛시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그랬어요. 깃발이라는 건 승리했을 때 딱 꼽고 승리했을 때 걸어놓고 하는 게 깃발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요. 승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승리라는 겁니다. 그걸 여호와 닛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승리는 완전한 승리가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계속 생각했어요.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승리하셨으면 그거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기억하지 말라는 것도 뭐지? 그 말은 뭐냐면 아말렉이라는 그 적이요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란 적이요 그때그때마다 우리 인생을 틈타고 또 빼앗기고 또 다시 되찾아오고 그럴만한 대상이 아니라 사단 기억도 안 날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라 이 말입니다. 사단이 막 나를 언제 또 틈타고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그거 벌써 그게 사단한테 진 거 아닙니까? 사단과 상관없이 언약 붙잡고 나아가면 이미 사단 결박되어 있고 무릎 꿇고 있고 로마서 16장 20절에 그 응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외우라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승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은 뭐냐면 싸우리라. 누가 싸운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열심히 칼날로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겁니다. 모세가 언약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모든 전투를 승리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다윗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싸우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래서 강단에서 나왔지만 우리 대진표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좀 예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제가 사실 대학 수련회 때마다 문화 공연을 준비하는 UPT라는 팀에서 행정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축복 속에 하고 있는데 랩런트들한테 이번 작품에 대한 시나리오를 써봐 이러면 대부분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한 랩런트가 있습니다. 그 랩런트가 완전히 세상 문화 속에 완전 박살이 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 붙잡고 조금 조금씩 회복돼서 이제 전도해야지 막 말씀 전하다 끝납니다. 이게요 지금 20년 동안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제 또 어떤 응답 회복이에요. 현장을 뒤바꾸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바닥에서 조금 회복되는 거. 우리가 예틀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죠. 우리 예틀이 빨리 깨워줘야겠습니다. 대진표만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이 상대하시도록. 새벽 기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나오고 계신데 지속하십시오. 그러면서 내 일주일, 내 하루의 대진표,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을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 체험케 하실 거거든요. 방법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손이 내려오지 않을 만큼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열심히 기도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이 언약을요 오직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서 승리하신데 그 아말렉을 기억하지 않아도 될 만큼 승리를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발걸음 속에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승리자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중직자 한 분이 찾아가서 제 육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딸이 쪽쪽이 아세요? 이렇게 젖꼭지가 생긴 거, 공갈 젖꼭지. 그거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흥분해 있어요. 그럼 막 그거 물려주면 막 하면서 이렇게 안정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 저희 와이프랑 한 얘기가 야, 이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그리고 수시로 자다가도 물려주고 계속 물려줬거든요. 근데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는 엄마 아빠와의 그런 유대 관계에서 된 결여를 다른 거에 맡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엄마 아빠의 관계에서 안심되고 이렇게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쪽쪽이에 의존되는 거 아니냐. 많은 엄마 아빠의 역할을 이 쪽쪽이가 대신하면서 사실 그 역할을 빼앗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을 하는데 말씀을 딱 듣는데 맞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게 바로 뺄 수는 없습니다. 너무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어서. 그래서 물리면서 이제 많이 안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앞으로 더 도전해야겠습니다. 해야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승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언약으로 받는 그 시간이 이미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그거를 누리지 못하도록 어떤 우리의 다른 삶이 있어요. 쪽쪽이 물고 있는 것처럼, 엄마 아빠랑 같이 안 있고 쪽쪽이 물고 안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언약 고백하지 않고 오직되지 않고 뭔가 다른 방법 앞세워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정말 점검하시기를 바라고 사단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는 절대 승리를 되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없이 이 언약 복음 앞에 오직 복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이 우리 삶 속에서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고백해야 할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앞에 오직 되어지고 기도하는 것. 오늘 하나님이 승리하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비밀인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갈 생명력입니다. 우리 강단에서는 지난주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생명력이라고 했거든요. 그 비밀이 바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나오시고 또 기도 금요기도회 때 나오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삶의 규례를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간이요. 가장 생명력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의 무한 받아가지고 저기 뭐야 사자굴에 갇히는 것 같지만 다니엘은 가장 생명력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풀무불에 7000도가 넘는 풀무불에서 이제 타죽게 생긴 순간이에요. 모두가 다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순간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가장 생명력 있게 하나님의 언약을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그런 한계들을 초월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가지고 서밋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나의 예틀이 있어요. 무너졌다가 회복됐다, 무너졌다 회복됐다. 이게 응답인 것처럼 사단은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무너졌다고 회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복자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전략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할 사람들이거든요. 그 본분을 감당할 수 없도록 사단이 계속 속이는 겁니다.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의 자리에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를 기억하시면서 정말 강단 말씀에 오직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